두 번째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지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온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들 하나가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집으로 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아이가 이 마지가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뭔 일이냐? 그러니까 그 종이 기뻐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가 건강히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종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맏아들이 어떠했습니까? 같이 너무 좋아했죠? 아니죠?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분노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건 publicly insult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티의 주최자가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거부하는 것으로 이 잔치 벌인 거에 난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지금 돌아온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식도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아버지와 동생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자기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사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29절부터 30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큰아들을 달래러 왔는데 사실 잔치의 주최자는 그 잔치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이 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큰아들이 그렇게 화가 나서 밖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친히 그 잔치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부터 30절 우리 영어 성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Look, these many years I have served you.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Look!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라고도 안 불러요. 아버지, Father!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Look! 뭐라고 해석해야 될 거예요? 이봐요! 라고 해석해야 될 거예요. 아니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고, 아니 말이야! 내가 이 많은 날 동안 당신을 섬겼는데, I never disobeyed your command. 내가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yet you never gave me a young goat that I might celebrate with my friends. 내가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니, but when this son of yours came, 여기서도 뭐라고 동생을 부르고 있어요? This son of yours, 네 아들, 그렇죠? 내 동생이 아니에요. My brother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아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look 그러고 this son of yours 네 아들이 그렇게 다 창기와 팔아먹고 재산을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너무너무 거칠게 그렇죠? 요몇 마디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얼마나 거칠게 아버지와 그 동생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합니다. 얘야, 너는 시작.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지 않겠느냐? 잔치를 벌인 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소는 아무나 잡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마을에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기쁜데 이 아들은, 이 맏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 정말 동생도 사랑할 줄 모르는 놈, 나쁜 놈, 무정한 놈,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여기 이렇게 맏이 계세요? 맏이? First born? 맏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맏이. 불리하네. 저도 맏이에요. 저도 first born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린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동생 이거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아버지를 욕보이고 재산을 다 강탈해 갔죠. 너 아버지 당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강탈해 갔는데 또 그 돈을 다 호랑방탕하게 써버렸어. 장녀들과 다 놀아나서 다 썼어. 그런데 낮짝도 두껍게 집으로 겨들어와. 저 집으로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막 울면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노예로 써주세요 막 이러고. 그렇죠? 그 아들의 진심인지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집으로 돌아온 것서부터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런데다 막 울고 그래. 그런데 이 더 열받는 건 이 속없는 아버지. 그렇죠? 그냥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따져볼 것도 없어. 막 동구 밖에서 막 벗은 발로 막 뛰어가더니 그 아들 막 안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가락지 끼워주고 도장지 끼워주고 상속자로. 그리고 이제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네. 뭐 잘한 짓이라고. 그렇죠? 아니 뭐 잘한 일이에요. 둘째가 그렇게 다 팔아먹고 돌아왔는데 그게 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랑 셀러브레이션하고 축제할 일이고 그게 뭐 그렇게 같이 기뻐하자 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둘째가 말해서 공감을 전혀 못하시네. 저는 너무너무나 이 첫째가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냥 속이 12번이라도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 빌리는 이해하시네. 첫째니까 그러시잖아.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150% 이해하는 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제 동생은 반대고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이랑 대화를 잘 못해요. 야, 왜요? 이 새끼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화를 세 마디를 못해. 아무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부딪히니까 대학 가더니 애가 이제 집을 나가서 그러니까 집을 가출은 아니고 나가서 자기가 혼자 살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있다 돌아온 것 같아요. 2년 있다 돌아왔는데 얘가 차를 사가지고 돌아왔네. 코란도라고 혹시 아세요? Korean can do it. 코란도? 집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제가 20대, 30대에 그거 타고 다니면 최고였어요. 최고. 그걸 하얀색을 쓱 몰고 온 거예요. 나는 훔친 줄 알았어. 근데 2년 동안 나가서 돈 벌어서 그걸 산 거예요. 그걸 샀는데 아무래도 할부도 좀 남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돌아온 것 같아. 그리고 보험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왔어. 근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동생 막 부딪히더니 좋아하네. 이상해. 좋아해. 그걸 보고 남자답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뭔가 내 아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할부 다 갚아주고 보험료 내주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기뻐했겠죠. 아, 우리 동생 대단하다. 정말 빡이 쳐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열이 받든지. 아니 그때 저희가 하남에서 살았거든요. 그 광역버스 타고 다닐 때 서울에 왔다 갔다. 그 돈으로 내 차를 사주지. 동생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얼마나 열받는지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피한데? 아 얘기하지 말까? 너무 창피한데? 나도 집 나가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 거야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차 살 거라고. 얼마나 열이 받든지 얼마나 정말 이게 저기 하는지. 그런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됐으니 뭔 일 있으면 저 괜찮으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으니 자업자득이죠. 뭐 잘못한 거지.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나도 나가서 돈 벌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 안 드리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돈 벌어서 차 살 거라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 큰아들을 보고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이런 이 둘째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날까? 아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억울했던 것 같아요. 뭐가 억울하냐면 나는 그래도 사고 안 치고 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내 동생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쟤는 그렇게 살고 그런데 쟤한테 저런 걸 다 줘? 내가 억울했던 것 같아. 왜 뭐가 억울했어요? 죄 안 짓고 산 게 억울한 거예요. 방탕하게 살지 않은 게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 큰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동생처럼 나도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데 탐욕으로 살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산 게 내가 억울하다 이거죠. 정말 그래요. 죄 짓지 못한 게 억울하다. 억울하다. 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실이 뭔지 아세요? 더 깊게 생각해보면 죄 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사실 몰래 죄도 다 졌어요. 다만 그렇게 뛰쳐나가지 않은 건 용기가 없었던 걸 것 같아. 배짱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니 남이 보는 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것들이 나를 그냥 막은 거지. 막은 거지.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세고 셌어요. 첫째 아들처럼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 전혀 몰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런 첫째 아들일 이유는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정말 이 첫째 아들처럼 교회도 있고 겉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 맏아들 같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십자가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탕자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다 팔아먹고 와서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사랑해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 십자가 사랑,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나를 용서하시기에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했든 잃어버렸든 지금 이 사람에게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화가 가득 찹니다. 화가 맨날 화나 있어. 자기는 괜찮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거야. 나처럼 열심히 안 한다고 손가락질해. 항상 화가 나 있어.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 첫째 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열심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자율적으로 놔두시느냐고요? 우리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혼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다 맞지 이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그러나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그분을 쫓아가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으로 그분을 감동시키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다리세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처럼 영혼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라 vice versa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반대가 됐다면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얻어내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형이 송아지 잡은 것 때문에 완전히 이게 터졌죠? 완전히 뚜껑이 열렸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왜 송아지 잡은 것 때문에 화가 그토록 났을까요? 아까워서일 거예요. 그렇죠? 아깝다 이거죠. 손은 뭐 아무데나 잡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잡았다 이거예요. 자, 지금 재산을 쭉 나눠서 3분의 1을 나눠서 동생을 줬죠? 그럼 나머지 건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다 누구 거예요? 형 거지. 그렇죠? 내 거, 형 거예요. 근데 이 형 건데, 자기 건데, 자기한테 아버지가 사의도 없이 제일 비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 저 자식을 위해서?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뚜껑이 열리, 내가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네. 아무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 재산이 형께 될 거지만 언제 형께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는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형도. 탕자가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재산을 가져간 것처럼 이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결국 얘기하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난 탕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지금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도 탕자처럼 아버지가 가진 건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는 안락함은 자기가 원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원한 건 아버지의 소유이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쌍한 아버지예요. 집에 있지만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 명의 잃어버린 아들을 가진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입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기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버지에게 거칠게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평안하게 사는 거에 우리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나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일이 안 되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틀어지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봉사도 더 잘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안 지켜주시고 이런 것도 안 막아주시고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에 내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임을 봅니다. 큰아들처럼. 내 겁니까? 말해보세요. 내 이 생명, 내 인생이 내 거입니까? 아니죠? 내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못 쳐다보시네 저를. 내 거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시작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물쳐있는 종종산이 있었어요. 그것이 팔려, 그게 팔려가지고 다 보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땅을 파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 못 사고 돌아가셨어요. 열받아서. 왜냐면 내 땅을 내 건데 이렇게 싸게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거라고부터 시작한 그 소유, 소유욕. 내 거라고 믿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 그게 조금이라도 가져가나 누가 불이하게 어떤 취급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못 견뎌요, 우리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 거를 건들면 우리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축복이라는 그 사실이 없다면, 그 진리가 내 머릿속에 없고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을 가졌어도 하나 서운한 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불행한 인생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과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는 다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이가 주님 앞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신앙인 것이지요. 다 주님 것이니까. 다 주님 것이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돈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었다면 다 우리 하나님 부자 되게 만들어주셨을 거예요. 건강한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면 우리 다 그냥 오래오래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인생이 축복이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서로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함께 아파하는 거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나는 큰아들 아니에요? 내 지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게 되면 give and take away.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청중을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창녀와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말씀하십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죄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도 기다리신다. 성전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너희는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라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만 둘째 아들은 자기 욕망과 그런 자기 욕구를 다 분출시키면서, 탐욕을 다 보여주면서, 아주 거침없이 보여주면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 큰아들은 다 숨기고 올바르다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으로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아버지를 모르는 탕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열심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앙, 사랑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다.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모습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나 교회에서 사랑하는 모습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아, 내가 내 의를 세우고 있었구나 라고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자존심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땐 다 터져나와. 그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좋은 일을 했든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마치 그 설거지를 하다만 싱크처럼 고요한 물이었다가 확 휘저으면 다 떠오르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상관없이 그게 다 악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그 울분이 다 올라오는, 그 거친 것들이 다 올라오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자기 의의를 세운 것임이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갔던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거칠게 반항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가 한 모든 열심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얻을 것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한 것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탕자는 그 탐욕과 욕망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쉬울지 몰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근데 주님이 날 기다리시니까 내가 주님께 가야지. 그런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에 하얗게 칠한 무덤처럼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어느 한 순간이 올 때까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나도,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자존심으로 사는 그나들 같은 나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떻게 끝이 나요? 그런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끝까지 그 아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 그를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러니까 옳은 일이 아니냐라며, 이 아버지는 너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너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큰아들도 작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끝까지 기다리는, 이제 마음 좀 풀고 잔치에 참여하자, 이제 마음 좀 풀고 기뻐하자,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난 네가 나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네 동생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겠어요,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 이 큰아들이 더 거칠게 아버지한테 쏘아붙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다시 그 동생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여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말 자기 체면과 위험을 다 벗어 던지고 뛰어서 그 아들을 잡고 안고 그 아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자기의 옷을 입혀주고 씻을 때까지, 벗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준 아버지께서는 이 큰아들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속상한 얘기를 하고 끝없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이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믿는 거 기쁘세요? 정말 찬양하고 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며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멀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큰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깨어졌던 남들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더러움과 어둠들이 내 속에 가득해도 그분은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께 다가가면 그리고 정직하게 나를 내어놓으면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저는 다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사실 송아지를 잡는 장면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 작은 아들이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 더러운 모습 야 너 좀 씻고 와 너 좀 옷 좀 벗어 그리고 내가 입혀줄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신발에 피 묻은 신발에 다 까진 신발에 아버지에게 오느냐고 힘들었던 그 신의 손수 신을 신겨주셨던 아버지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정말 더러운 죄로 얼룩진 탕자가 나 아닙니까? 겉모습은 괜찮은데 내 의로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 또 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에게. 참 비극적인 게 사람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신기루예요. 동반 자살을 해도 같은 시간에 죽는 거지 같이 죽을 순 없어요. 함께 죽을 순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실 수 있어요.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어요. 오늘 그분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